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 예, 주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FSU가 풋볼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 감정을 표정에 담아서 저에게 풀지 마시고 정말 참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주일이지만은 저희들 참잘 잊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을 허락하실까 생각하면, 왜 매주일이 다가오고 돌아오고 매 해가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반복을 허락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는 참잘 잊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인데, 하나님은 이 반복 가운데서도 우리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참 은혜의 방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독하시는데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0년 이상 이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 일간지의 광고, 신문의 광고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때 그 당시 한 20, 30년 전에 새롭게 창간된 신문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빅딜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곳을 향해서 인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쪽으로 막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그 광고 가운데서 유독 젊은 한 한국 이렇게 젊은 남자가 그 인파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파들이 몰려오는데 그곳을 막 헤집고 가는 거예요. 뚫고.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그것을 헤집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헤집고 가는 이유가,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환호하며 몰려가고 있는데, 이 젊은 남자는 왜 그랬는지 보니, 그 남자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니 시골에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그 어머니를, 나이 드신 어머니가 저그 무리들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막 손을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가족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지키고 전달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게 그 글꾼은 정확하게 제가 이게 맞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족과 같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지키고 바르게 전달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막 환호하여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침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짜 참 메시아, 우리에게 우리의 독립을 가져다 주고 힘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침례요한을 이야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자신들을 로마에서 식민지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필요한 메시아가 있다. 물론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조금 안락하게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리고 유한한 삶의 질을 바꾸어주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유한한 삶을 바꾸는 것, 삶의 질을 조금 더 낮게 해주는 것, 그것은 사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 아니냐. 진짜가 필요한데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이란 시간, 이 땅에서의 잠깐 순간의 시간이 아닌 이 영혼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뭐 얼마나 길겠어요.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갈려지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아, 저놈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거야. 내가 몸이 좀 아프다. 죄를 지어서 아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적으로 아니면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 제한된 이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한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 그리고 제한된 물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된 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근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멀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지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죄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 바로 그가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침례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죄 문제라는 것은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편으로부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보라, 우리의 세상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어린 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모형하고 어린 양이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사귀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셔서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죠. 짐승이라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짐승이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양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성경 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성경을 따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합니다. 짐승을 먹고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노아 홍수 훨씬 이전에 양을 쳤다는 것은 그 고기와 젖을 먹기 위해서 양을 친 것이 아니라 그 양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고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듯이 그 양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양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벨은 첫 번째 제사를 그 양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는 그 양, 그 양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의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예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은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기 위해서 양이 죽는 것이죠. 이삭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삭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그 열 가지 재앙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머지 아홉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애굽 땅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는 애굽 땅에는 내리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을 가지고 분리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안 내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혈통을 따라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동일하게 심판이 내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구별하시냐면은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집에 양의 피가 있냐 없냐로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열 번째 이집트의 애굽에 내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모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 가운데 살아남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나요 판가름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 양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살고 없는 자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구약에 말하는 우리 아벨이 제사를 지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잡았던 양 그리고 유월절 날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양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제사 가운데 그 양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었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 그 백성들을 대속하고 구속하는 그 양 그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나와 오시는 것이죠. 요한이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독립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질이 필요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 필요하지. 그러나 그런 것은 영혼의 시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않느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인데 그 양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31절 말씀이 조금 여러분 이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하고 2장을 읽어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그리고 요한이 탄생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면서 이가 예수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알고 온 가족도 알고 뒤에 심지어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여서 그 친척 엘리사벳 요한을 임신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언니와 같은 자죠. 그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요한은 그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밖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이 모든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다고 누가복음 1, 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 헬라어는 이 알다 알지 못한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경험하여서 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내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죠. 침례요한이 자기의 친척인 예수님을 알고 누가복음 1, 2장을 읽어보시면 침례요한이 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는 자인데 오늘 내가 왜 요한이 이를 몰랐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이 모른다는 것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알게 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랐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는 표현이 나도 그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서두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를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번 침례요한마저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자랐어요. 6개월밖에 차이 안 나고 같이 예수님을 보고 자랐던 친척이었던 그 침례요한마저도 그가 혈육을 넣어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이 알게 됐는데 이 알게 된 요한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이 그 증거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세 가지 오늘 요 본문에서 나왔던 것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로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한이 또 증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며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나타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께 침례를 하는데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오늘 요한이 나오는 이 침례 사건을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시각이 같다는 표현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침례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침례를 받으셨다 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서 쓰여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똑같은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침례받으셨다는 그 사실에다가 오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 사건을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침례 요한이 내가 증언하였다. 오늘 3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요한이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인데 너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서 요한의 증언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증언하죠? 자기도 몰랐는데 내가 저 예수님과 친척이었지만 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요한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은혜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은혜 하면은 의련히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우리가 할 것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사실 은혜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은혜는 물론 값없이 거저받았죠. 그런데 그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독생자의 그 생명,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창조주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값없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값없이 우리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것을 강조해서 이게 쓰고 있는 것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침례를 받았다. 그 사건으로 있지만은 그 은혜 그것을 은혜로 표현한다면은 은혜를 입은 침례 요한이 증언하였듯이 은혜 입은 자들은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이 반복해서 내가 증언하였다, 내가 증거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만 양보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헤롯의 죄를 지적하고 그 권력자의 죄를 지적하고 그 불의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요한, 이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결탁하여서 그리고 세상에서 배부른 채로 부귀영화나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는 세상의 가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에서 높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이렇게 믿는 신념마저도 이렇게 버릴 때 증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었죠. 이 증언의 책을 이 책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와, 요한은 좋겠다. 요한은 좋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도 순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고 전승해야 하면은 로마가 요한만큼은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자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제자들 회복시키면서 요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이 자리에 둔다 할지라도 네가 뭐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살아 있는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해서든 이 요한만큼은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을 죽이려면 죽일수록 이상하게 요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함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요한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밧모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밧모섬에서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채석장에서 노동하다가 그리고 노동하고 밤에는 환상 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죠. 정말 이 늙은 나이에 이 몸 노구를 이끌고 노동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환상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자 요한이 편함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요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이지 요한이 순교를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요한은 많은 제자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폴리카비라는 요한의 직계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155년에 성원하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정관이 이 폴리카비에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네가 나이도 많은데 그 당시에 폴리카비 나이가 95세입니다. 네가 나이도 많은데 이렇게 뭐 불에 타 죽느니 그냥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폴리카비 이런 말 남기죠.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 나의 왕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를 불태우는데 나를 묶지도 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절대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폴리카비 죽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정말 나의 믿음을 이렇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순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폴리카비는 화형당하여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요. 낮은 자들과 함께하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저주받은 자리라고 했는데 그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었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 자들마저도 그들은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사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조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인의 삶을 참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그렇게 또 살지 못하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압니다. 정말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또 나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고 품었는데 그것을 머리로 알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참 그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랑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과거의 사건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합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결단이 모자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고 나를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지체 여러분 참 주를 위해서 외면적으로 참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또 그때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 고백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결단이 아닌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드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